레위기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과 4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가 어제까지는 나병 또 나병 같은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종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피부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결하다 불결하다 판단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맨 앞에 나왔던 것은 나병 같은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것,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나병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 읽은 18절부터 23절은 종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참 사람은 참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상관이 있으면 항상 기억이 잘 나죠. 종기는 뭐 저도 나본 적도 있고 종기를 읽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남궁 종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종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영어 테이프 만들었다가 망했다고 맨날 얘기하시곤 했는데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종기가 처음에 생기면 아 이게 종기가 있는가 보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나았단 말이죠. 나오면 이게 정결한 건가 불결한 건가 이제 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나았지만 이게 진짜로 나온 건지. 19절에 보면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요. 그 근처에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그러니까 흰 점이 생긴 거죠.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종기가 나은 그 자리에 점이 생기는 겁니다. 흰 점이 되었건 색점이 생겼건 이렇게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든 아니면 제3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그는 진찰하여 이 병자가 왔잖아요. 종기가 있던 사람이 왔잖아요. 점이 있는 사람이 오면 제사장이 이걸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진찰을 하느냐. 그대로 보시면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러니까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흰 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부의 겉으로 보았을 때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아 이럴 경우에는 아 이건 종기로 된 나병이다. 부정하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을 했는데 거기 흰 털이 없어요. 또 피부보다 얕지 않아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빛이 있긴 하는데 빛이 얇아요. 그럼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고 무언가가 증상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심각하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가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진찰 방식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퍼져나가는가 퍼져나가지 않는가 이걸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23절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만약에 조금 얕은 그런 흔적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럼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까지가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도 아픔과 비슷해서 두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상처가 얼마나 심하냐, 또 하나는 이게 전염성이나 다른 게 있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사실 종교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요. 그 뒤에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 뒷부분은 제가 안 보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28절까지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뒤에는 29절부터 37절까지 옴이 생겼을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옴은 머리에도 생기고 예전에 다 수염을 길렀으니까 수염에도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38절과 39절 두 절에서 어루러기가 피부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이어서는 40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머리 피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대머리는 어떠한가 내용이 나옵니다. 듣는 대머리는 되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대머리는 정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세요. 그거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대머리가 부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 말고 대머리이면서 두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피에 납병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옷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47절부터 59절까지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옷에 문제가 생긴 것 바로 앞부분에 45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납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의 이 납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45절과 4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을 보면 납병 환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미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납병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쪽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말하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뒤집어 말하면 병이 없는 날은 혹은 병이 고침을 받으면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너는 병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살아라. 공동체에서 나가라. 이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5절, 46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만약 납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납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납병일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것처럼 옷을 막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서는 자기 발로 알아서 나가든 남이 쫓아내든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는 그냥 뭐 조금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뭐 당연한 거지. 부정하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구약 율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인이 납병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앞에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좋다는 허락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권면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과 다른 점이에요. 신약시대에 보면 납병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부정하니까 나가. 너 때문에 나도 부정해지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그리고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율법이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굉장히 다른 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종교학과였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랬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살던 동네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다니고 그 집에서 숟가락으로 하나씩 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밥을 지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네 자식한테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동네 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봤더니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일이 있지. 뭐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도 이제 고아가 될 거예요. 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님 안 계시고 어머님 안 계시죠. 고아예요, 고아. 사람이 안 죽은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야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위로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자식이 죽어서 주님 앞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자식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난 쫓겨나야지. 나는 죽어야지.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제사장 앞에 나왔으니까 성막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부정하지만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권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간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면. 피부병이 생기면. 그냥 그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쫓겨나서 혼자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게 그냥 정해져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레위기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구약시대 때는 요만큼만 은혜를 베푸시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몰라도 신앙생활을 안 해도 누군가가 아파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까 아프다 골골하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교회를 나오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는 육신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질병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구약을 보면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적인 내용과 관련된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판단하는 내용을 보면 순서가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병이 생겨요. 발병을 하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앞으로. 그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자기가 오기도 하고 제3자가 데리고 오기도 해요. 제사장 앞에 오면 세 번째로 제사장이 판별을 합니다. 판별을.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로는 처분을 내립니다. 이게 구약이 정해놓은 정결과 불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일단 내가 불결해졌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조건 제사장 앞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십니다. 너는 불결하다. 너는 질병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처분을 내려주세요. 구약은 여기까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건 아니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영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건 그 다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정결하다 불결하다를 판단하는데 23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레위기 13장은 몸과 관련해서 육체와 관련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육체와 관련해서 이게 불결하다, 정결하다, 병이 있다 이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 몸뚱아리가 이 고깃덩어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고 썩을 건데 이 육체가 불결하냐 불결하지 않냐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뭘까요? 내 영혼이 정결한가 불결한가 이게 본질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내 영혼이 정결한가 불결한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정결한가 불결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구약 레위기 13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 안에 위장이 안 좋아요. 하나님 문제 안 삼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볼 방법도 없고 알 방법도 없잖아요. 내 속 안이 깨끗한가 정결한가는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문제 삼지 않냐면 사람은 속이 위장이 되었던 뭐 창자가 되었던 뭐가 되었건 아무리 병이 있건 병이 없건 그 안에 다 똥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쁜 아가씨가 걸어가면 야, 참 예쁘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속 이렇게 보시면 배 안에 들어있는 똥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만약 속 안에 뭐가 있는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 깨끗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오줌통을 달고 삽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다 오줌통을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는 몸 안에다가 똥통을 달고 삽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몸 바깥에 똥통을 달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몸 안쪽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몸 안쪽이 불결하면 그것도 불결한 겁니다. 그것도 불결한 거예요. 참 이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한 정결함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알려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내용을 보면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불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불결한 사람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시체 손을 대면 시체는 불결하기 때문에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은 불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건 죄악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 삼는 건 정결하냐 불결하냐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 밖으로 뭔가 분출되면 불결하죠.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죠.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 밖으로 다 나옵니다. 몸 밖으로 다 나와요. 근육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소변도 나오고 대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그걸 닦아내주고 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죽을까요? 불결한 모습으로 죽을까요? 불결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 다 어떤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불결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죽음 자체가 불결한 것이니까. 시체가 되었잖아요. 시체는 불결하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평생 죄짓고 살고 평생 예수님 안 믿어도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은 어떠냐면 평생 성전을 드나들고 있어도 죽을 때는 불결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결국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영생을 얻을 때에 이 썩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변화받은 새로운 부활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죽으면 시체가 되고 몸 밖으로 변이 다 나올 겁니다. 불결할 거예요. 그 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평생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평생 아무리 죄를 안 짓고 평생 고결하고 의미 있게 살았어도 죽는 순간 이미 심판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불결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다 지키다 보면 맨 끝에는 그런 허무함이 남죠. 아니 결국 맨 끝에는 죽으면서 시체가 되면서 불결할 건데 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 못 받아.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불결함을 다 씻어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시체로 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시체로 죽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지날 때에 그냥 눈을 깜빡 감았다가 뜨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불결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쪼록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나는 피부병이 없어 이것만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을 들여다보면 굳이 엑스레이로 안 봐도 내 안에 오줌통도 들어있고 똥통도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을, 이 몸뚱아리의 속만 보셔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주님, 내 몸뚱아리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 안에 가득 차있는 불결함과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주님을 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평생 살아가는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만 하고 살았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행하고 심판받아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태어날 때 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있는 병도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